예, 오늘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루키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을 시작할 때 여행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어른 주일학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한 이 시기에 있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다 그 활발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여행을 가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그 마음 여행을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편하게 이 시간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요거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근입니다. 그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단어죠. 그 풍년, 풍요로움, 이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라면 가뭄, 기근, 고난, 뭐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반가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왜 기근이 왔는가? 그 기근을 대하는 사람들의 받아들이는 태도는 어떠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계셨는데요. 이제 임금님 앞에는 항상 그 충신도 있고 또 아첨하는 간신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이 임금님이 이 나라를 그 잘 이끌어 가려면 충신하고 간신을 잘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신하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 궁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뜰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늘을 탁 보면서 야, 오늘은 하늘이 왜 이렇게 노랐나 이랬단 말입니다. 그 신하들이 갑자기 어안이 벙벙하죠. 하늘이 파란데 임금님이 노랗다 가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신하들이 전하, 이상하게 오늘은 하늘이 노랗사옵니다 하고 이제 다 맞장구를 친 거예요. 임금님께서 그렇지, 자, 하늘이 노랗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하늘이 파랗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딱 하니까 신하들이 다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이 무슨 색깔이었죠? 노란색. 다 가는데 한 신하 하나가 그쪽으로 가는 듯 하더니 이 분위기를 거슬러서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반대쪽에 선 거죠. 그래, 임금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더니 야, 그래도 충신이 한 명은 있구나. 이 대부분의 신하들이 아부만 떠는데 한 명은 충신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신하한테 물은 거예요. 아니, 다른 신하들은 짐이 하는 말대로 다 노란 편에 섰는데 어찌 그대는 파란 편에 섰는고? 딱 물으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 아, 저 오늘 아침에 그 집에서 궁궐로 나오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러는데 절대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임금님이 실망을 팍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그 사람 마음에 작용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 요인들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엇을 따라서 그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형편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아니면 다수가 가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수가 가는 쪽으로 마음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형편을 따라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거, 그거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또 다수가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꼭 틀렸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형편을 따라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 좋은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월급 200만 원 받는데 벤츠를 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자기 주제에 맞지 않는 것이죠. 수입에 따라서 지출을 그 형편에 맞게 조절하고 결정하고 하는 게 바른 선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어떤 주부들은 남편이 200, 300밖에 안 버는데 그 남편 월급 받아오면 일주일 안에 다 써버리는 주부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상당히 그 남편과 그 가정 경제가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 형편에 맞게 조절하고 판단하는 것은 좋은 기능이고, 또 그런 것을 할줄 알아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참 좋은 건데, 어떤 경우에는 그 형편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 안 좋은 것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형편일 때.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거, 형편대로 따라가는 게. 그때는 형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근이 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셨느냐? 자, 물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거나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 다 악행에 대한 결과로 온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악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건 왜 주신 거냐?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에 여러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 베들레헴에 뭐 특별한 범죄가 있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근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신 걸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근이 이 사사시대에만 온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다 기근이 왔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꼭 악행에만 기근이 온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알지 못하는 곳에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라는 형편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만한 그 정도의 믿음의 성숙함은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 결정합니까? 기근이 오니까 야,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정상적인 인간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아마 이제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 걱정이 되느냐? 아내의 사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사례가 상당한 그 미인이지 않았나. 이 성경에도 심히 그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거의 뭐 미스 이스라엘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자기가 무슨 어떤 나라 딱 그 어떤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그 보호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다가 또 다른 나라인 이집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그 나라에서 자기를 해쳐도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보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그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내 아내를 그들이 차지하려고 하면 내가 걸림돌이 될 거다. 그러면 나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당신 그 이집트에 내려가면 우리 사촌 오빠라고 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내려가지요. 근데 이게 벌써 다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그 약속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근데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자식 없이 죽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아직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약속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형편을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내를 이집트 왕이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러고 이제 재물도 주고 뭐 금과 은도 주고 이랬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그 왕에게 막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이 그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걸 알게 되고 돌려보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여러분, 룻하고 롯은 우하고 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아브라함하고 같이 그 이집트 땅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도 재물이 많고 롯도 재물이 많았어요. 또 소유한 그 가축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땅덩어리는 좁으니까 그 서로 더 좋은 땅, 목축업에 좋은 땅을 차지하고 물이 있는 곳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너하고 나는 친족이 아니냐 하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를 롯이 조금이라도 아브라함과 그 마음이 가까운 사이였다면 말이라도 아, 무슨 말씀하십니까 삼촌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자마자 롯이 뭐랍니까 요단 들을 바라봅니다 어디가 목축업하기에 좋은가 어디가 내 재산을 불리기에 좋은가 그걸 봐요 그리고 삼촌이 선택하기 전에 먼저 요단 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딱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을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롯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이집트 땅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마땅히 배울 것을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나안 땅에 있고 형편을 따라간 결과가 굉장히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마음은 배웠지만 이 롯의 마음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기를 어디에 머물기를 기뻐하시는가 이걸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따라갑니까? 형편을 따라 또 가요 좋은 형편, 좋은 환경 그게 이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집트 땅이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마음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 다음의 결론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게 되고 결국은 얼마나 비참하게 그 결말이 오게 됩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얼른 볼 때는 어리석죠 자기가 그 더 어른이고 또 자기가 다 이끌고 갈대아 우리에서 왔으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먼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누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배운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거죠 막 그 욕심으로 더 좋은 형편을 내가 붙잡아야지 어? 롯이 선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러니까 롯이 훨씬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포로 돼서 끌려가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300명이 넘는 군사를 기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군인을 318명인가? 그 정도 데리고 있을 정도면 벌써 어느 한 부족 국가의 왕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구해줬습니다 그럼 그때라도 롯이 삼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저 요단들을 바라보고 간 것이 어리석었습니다 이러고 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소돔과 고모라 가서 또 살아 그죠? 그래서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이제 멸망할 때 겨우 나오긴 했지만 딸들과 동침하면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룻기의 조상이 되는 모압과 암몬이 그 롯과 그 두 딸 사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메를 치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왕이 와가지고 그 사람은 다 죽고 재산은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도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분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음의 선이 분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그 마음에 보여주시는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인 축복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있어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꾸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 말씀은 그렇지만 형편은 이런데 형편을 따라 자꾸 가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딱 정하여져 있지 않은 거죠.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질 때 하나님은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비록 그가 처음에는 기근을 인하여 형편을 따라갔지만 어려움, 문제들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다른 길, 형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마음에서 딱 지워졌죠. 그리고 주님만 남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들어도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내 마음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뭐. 나는 뭐 큰 죄 안 지었는데. 그건 자기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냥 지식에만 남아 있어요. 아, 그래도 뭐 좋은 분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언제 구원이 능력으로 그 마음에 임합니까? 다른 길이 그 마음에서 끝났을 때. 아, 다른 길이란 없구나. 다른 방법이란 없구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 다른 방법 이런 것들을 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하게 살면 되겠지 하던 길이 딱 끝나니까 어떤 말씀이 딱 제 마음에 왔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해결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거 복음이 제 마음에 선명하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든지 성경 지식이 많을 때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하도 답답하니까 성경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사람도 있고 애운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원은 못 받아. 근데 저는 뭐 성경을 기록하거나 애우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서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제거될 때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은 그 하나님이 아닌 형편을 따라가던 그 생각, 그 길들을 이 제거하는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행하는 자세를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의 어떤 모습을 기뻐합니까? 물론 아내가 이쁘면 기쁘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아내의 마음에 남편의 다른 것이 없는 마음일 때 그 정결함이 남편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아내의 마음에 남편의 다른 것이 없을 때 가장 그 기본적인 아내의 자세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배우자로, 동반자로 삼겠습니다. 그 정해진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아휴, 우리 교회 보니까 뭐 변변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거죠. 다른 데로. 룻기를 보세요. 룻이 모압에 있었으면 남자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와요. 이런 과부 시어머니랑 있으면요, 연애하고 싶어도 하기 힘들어요. 눈치 보여서.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딱 정해지고 고정되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부유한 자 보아스를 딱 준비하셨다가 룻이 그 이삭,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이 계산하고 갔습니까? 미리 다 알아보고, 이때쯤 되면은 제가 보아스 밭인데 보아스가 이 시간대쯤 온다 그랬어. 이런 계산 없었습니다. 우연히 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거기 왔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이 없는지 하나님은 믿음의 연단을 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정해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모두 다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